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다. 성도들에게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여러 어려움을 이기며 드디어 이제 시리아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에 도착한 바울이 여러 지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 충고에도 불구하고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이 확고한 뜻을 보임으로 이제 모든 것이 주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도 말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21장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늘 신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동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가는 곳에서 멋진 집회를 하고 자신의 기억만 남기고 지나가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요. 그는 그가 떠난 후에도 그곳에 제자가 남아서, 제자는 누굽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 공동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사실인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명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 달려가십시다. 자, 그래서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유월절을 지나 오순절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마 세계 곳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북적거리고 있을 그럴 때였을 건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야고보에게로 갔다고 했는데 여기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그 이 수장 그 리더가 바로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21장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했더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이 세계 속에 이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지를 그 선교하시는 그 현장 그 순종의 현장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선교 보고를 통해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여기서 지금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보다 이들이 정말 영광 돌리고 막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갔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그 이 20절의 얘기를 읽어보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오는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찮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 세계를 돌며 그렇게 율법적 규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했던 그 관습을 바울더러 좀 유대인들 앞에서 지키는 것처럼 보이자 이렇게 말한 거죠. 이미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에서 자주 나타났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교회의 중심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느냐 아니면 할례와 율법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라는 걸 믿느냐 아니면 예수 믿고 할례와 율법도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뭐냐라는 싸움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들은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유대적 전통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 안에서만 자랐던 사람들에게, 뭐 저 같은 사람도 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으니, 근데 어느 날 이제부터 주일의 의미가 없다. 꼭 주일 지킬 필요도 없고 기도나 예배도 필요 없어. 네가 마음으로 잘 살면 돼 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이 상황에서 내 자신에게도 과연 이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유지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거의 같은 수준, 이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었던 거고 그걸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우 어땠습니까? 율법에서의 자유케 되는 거는 결국은 이 하나님이신 그 의도를 모를 때는 민족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잃어버린 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1차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처럼 그 갈라디아 전도 이후에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잘 따지다 보니 사도들과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 분명 이 할례나 율법이라는 건 분명히 상징이었고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뭐 율법과 이걸 지켜서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정작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포로된 때로부터 따지면 600년 동안 해왔던 거고 시내산의 약속으로부터 따지면 1400년 동안 이것을 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필요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해결되는 게 쉽지 않았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자기들의 주권조차 없이 열강들의 짓밟히면서도 그 종교적 독특한 특성으로 하나가 돼서 그나마 존재감을 조금 인정받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였을 건데 그런 모든 민족의 집중력을 다 흩어지게 하는 식의 이 바울의 설교는 바울이 꼭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빨리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붙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을 율법주의, 종교로 붙들었으니 이 종교가 저들을 붙들고 있으니 이 종교를 방해하는 사람 다 죽여야죠. 그러니까 바울도 죽어야 됐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고 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급한 사태에 더 마음이 쓰여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마치 성령 임재 사건 후에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관원들 앞에서 담대했던 베드로가 그 이방 안디옥 교회에 갔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 누가 왔다 그러니까 휙 도망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타협하고 있는 어떤 성장의 어떤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등살에 목숨이 위협당하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툼과 분쟁을 없애려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자신들의 믿음의 가치까지 감추면서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현실 앞에 다툼과 분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단 좀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로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잠깐 연기만 없애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반대 세력들의 공격과 핍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온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카야 지방을 돌며 전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그 언약의 성취를 더 열심히 파악하고 모든 성도들로 더불어서 이것을 교육하고 바른 의미를 찾고자 했다면 지금 이 바울이 올라갔을 때 이 상황,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위기를 모면할 방법만 찾는 이런 식이 아닐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여러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과 공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율법과 종교에 열심인 자들을 뭐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낸 그 의미, 그 진실한 의도를 다르게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순식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정말 그 믿는 순간에 되는 거잖아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바로 그냥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 안전을 확보하고 바르게 좀 알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벌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릇이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나서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까지 힘쓰는 이 가치 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유대인들도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오랜 시간의 그 변화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세상에 있다가 들어오는 이들에게 그런 변화의 시간이 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치를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사실 정말 목숨 걸 일인지 경험합니다. 모르겠어요. 리더들이나 다른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더더욱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이제는 갈 수 있는 이 부르심 따라 가는 그 결단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거를 결단할 때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모든 게 다 교회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런데 아니 그런 식으로 내 생각으로 만약에 사람들을 모아놔서 어떡하자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니 이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너무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도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네가 굳이 여기서 교회 하나 더 챙겨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걸 물을 때 그게 아니라 그것도 내 뜻대로 이걸 세우고자 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그냥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저 자신도 이걸 하려고 목회를 꿈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길을 가게 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그 길을 향해 부름받았으니 내가 할 일은 뭐냐?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교회의 가치를 일구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디테일에 대해서 심지어 함께 달려오던 사람들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랫동안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을 때가 있어요. 헷갈려 한다는 걸 사실 보면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가치를 의심하고 공격하게 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로서 뭔가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군가 함께 가고 있구나라고 보다도 아,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구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하나의 부르신 이 길을 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존재하는 이 가치조차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좋은 대로 또 그렇게 가지고 저 사람이 좋은 대로 이렇게 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공동체를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유야무야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호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시 편안한 관계 위해서 자꾸 서로가 약속한 부르신 그 기준선을 자꾸 낮추고 타협하다 보면 결국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하게 돼요. 처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더 처치가 돼야 되는데 처치가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부르신 많은 성도들 또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의지 또한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이 더 처치로 그들을 부르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이 서로 함께 좀 좋게 지내보자라는 이것 때문에 자칫 쉬운 길을 택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처치가 아니라 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 하나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목적과 이런 방향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방향이 서게 되고 목적이 서게 되면 이제 그 목적에 다가가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성장해가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먼저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방향, 목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일구어가는 그 한 방법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이 목적을 일구어갈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성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걷고 있는 그 디테일은 주의 성령께서 각 교회 속에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툴 일이 아니고 방향과 방법을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 이 주신 길을 뚫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다 보면요.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변명과 핑계가 결국에는 문제의 원인조차 잃어버리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미안해서 변명하고 핑계대다가 나중에는 이게 자기의 무슨 당연한 어떤 뭐라고 그래요. 무슨 걸린 것처럼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남 탓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한 공동체에 속했습니까? 그렇다면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신 사명을 일구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로 돌아와서 지금 20장, 21장에서 또 26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분쟁을 없애고자 야고보의 제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그렇게 바울이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쟁에 휘말려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 다음 주 계속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이나 충돌이 어떤 것이든지 그런 자체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방법까지 그냥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았는지 좀 되돌아 봅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도 물러설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순교자가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이런 물러설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저 무조건 상대가 옳다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지낼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선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신 사명에 일구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의 이유를 무시하고 그저 말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선이 있는 법이죠. 아마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감염시키려고 합니다. 야, 술 한 잔이 뭐 죄냐? 담배 한다가 무슨 죄냐? 요즘 같이 가족도 서로 책임지지 못하는 세상, 무슨 교회에서 다른 사람 책임지냐? 너만 종교 있냐? 왜 이렇게 티 내냐? 자, 그렇게 정말 티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타협들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은 낚시꾼의 미끼가 될 거죠. 그럼 영혼 전체를 삼키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고 빛된 존재 삼아 어둠을 비추라고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빛된 존재라는 명함조차 못 내밀도록 하면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을 다시 세상의 자판밥 속으로 섞여져 버려 다 더럽히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주신 사명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읽어가는 한 방법에 있어서도 원래의 목적을 퇴색하게 하고 하고자 했던 의도조차 상실해가는 타협과 침륜에 빠지지 말고 원래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우리 발전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더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잠깐 야고보와 교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한 후 어떤 결과가 왔는지 미리 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참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품어주되 진리의 기준을 흩떨어뜨리는 일들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과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마치 에덴 농산의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듯이 내가 한 공동체에서 함께 힘을 모으기보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의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방법대로 추구해오던 삶을 회개합니다. 쉬운 길을 찾기보다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다툼이 없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다투어도 진리의 길을 걷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배려하며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리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